세상에 모든 것이 존재한 이유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믿으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믿지 않으면 모든 것에 대한 복잡한 질문만 남습니다. 시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한 작용들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은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연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전능하신 분의 능력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대답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우리가 궁금한 점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에 대하여 유한한 인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유한성, 우리의 제한 때문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의 기록이 창조에 대한 모든 지식을 빠짐없이 다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는 기록을 가지고 유한한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기에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연한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성하셨다는 근본적인 진리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런 계시를 저버리고 모든 것이 우연한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은 더 불합리한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복음서에 보면 다 기록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도 다 기록할 수 없거늘 하물며 창조에 대하여 어떻게 모든 사실을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꼭 필요한,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그것은 창세기 1, 2장의 기록이 문학적인 비유나 상징이나 신화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분 자신의 증언이 담긴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늘과 땅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늘은 보이지 않는 영역의 세상, 땅은 보이는 세상, 곧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에는 천사들과 같은 영적 세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의 세계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는 땅의 창조, 곧 보이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이 지구의 창조에 초점을 두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과 2절의 차이는 이 시간적 차이가 아니라 서술적인 차이, 주제의 구분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설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따라 질서가 있게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왜 한순간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있게 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6일간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적인 설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물에 숨어있는 이 질서는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며 그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질서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 계획 그리고 설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회의 주류 과학으로 인정받는 진화론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연한 변이와 진화 과정을 통해 이 세상이 형성되었다고 말하지만 그 출발은 생명의 기원, 모든 것의 시작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진화론의 출발은 기원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보는 교과서를 보십시오.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 만물의 시작에 대하여는 우연이 어떤 작용에 의하여 이런 말로 표현을 하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설계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진화를 사용하셔서 창조하셨다든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창조하셨다는 모든 말씀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자 온누리신문에 저희 교회 이은일 장로님이 쓰신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칼럼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3일은 형태와 일종의 플랫폼을 만드는 영역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3일은 그 형태와 플랫폼에 존재하는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크게는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채우는 질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 3일도 이 하늘에서 땅으로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땅으로 끝나죠. 첫째 날은 땅이 식물을 내고 여섯째 날은 땅이 동물을 내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창조 행위도 점점 그렇게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난주 우리는 첫째 날과 넷째 날을 함께 연결하여 형태와 내용이 연결되는 구조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을 연결하여 함께 살펴봅니다.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하셨습니다. 자, 둘째 날에는 물을 나누심으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낮과 밤을 창조하심으로 시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물을 나누심으로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면밀히 살피며 읽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이 2절에, 6절에 물 가운데 이렇게 되었는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둘째 날에 물이 있으라라가 아니라 물을 나누사라고 한다면 물이 먼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이 물이 나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절의 물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3절부터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첫째 날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 물은 어디에 있었는가? 형태가 없는 비어있는 상태의 땅 그리고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전체의 창조에 대한 요약이요 선언입니다. 그리고 2절은 땅은 이라고 시작되면서 땅의 창조에 초점을 두어서 더 좁은 의미의 창조를 설명해 가는 것이고 그 땅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창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는 영역의 창조를 기록할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할 때 그 하늘과 땅은 보이는 모든 세상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지구보다 더 큰 창조가 있었던 것이죠. 1절이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2절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의 관점에서 보자면 2절 이하에 그 이후에 일어난 이 지구의 창조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태가 바로 물로 덮여져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품고 계시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잔 칼뱅이 바로 1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창조 안에 바로 뒤에 2절에서 물이라고 칭하는 이 원물질의 창조가 포함된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은 모든 천지 창조의 선언이며 요약이면서 동시에 2절 이하의 땅의 창조에 대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창조가 빛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에 이 지구의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원 물질의 상태가 이 물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화론에는 엄청난 딜레마가 됩니다. 물은 화학적으로 보면 H2O로서 그 자체가 이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안전하면서도 복잡한 물질입니다. 물보다 더 단순하고 미세한 물질들이 있죠. 수소나 산소, 뭐 핵이나 이런 것들. 저는 화학은 잘 모릅니다만은 물보다 훨씬 미세한, 물에서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원소들이 있죠. 만일 이 지구의 시작이 물보다 더 단순한 수소나 그런 산소나 핵으로부터 출발했다면 매우 위험한 행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물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구조이지만 안전한 물질이죠. 진화론은 언제나 아주 단순한 원소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물질로 변이되어 간다고 하는데, 지구는 원래부터 물이라는 안전한 그런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진 물질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 거기서부터 진화론은 매우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의 분리를 통하여 그 중간에 궁창, 공간, 어떤 말로 표현하든지 그 공간과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는데, 이 하늘은 대기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스카이라고 영어로 부르는 대기권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라고 할 때 그 하늘은 다른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 하늘이고, 이 두 번째 6절에 나오는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기권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 이 물은 바닷물처럼 출렁이는 물들이 이렇게 이 공간 위에 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수증기 형태로 언제든지 액체로 될 수 있는 그런 이 수증기와 물의 그런 상태로, 물이 될 수 있는 수증기 상태로 이 띠를 띠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덮개 효과. 구름보다는 훨씬 더 액체화가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그러한 덮개가 덮여 있었다고 보는 것을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일종의 이것이 덮개 효과, 캐노피 이펙트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 지구에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가 그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한 완벽한 보호막을 형성해 주었다는 겁니다. 홍수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는 창세기 2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다. 비가 내리려면 기압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기압골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로 인간이 거주하는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상태로서 외부 우주로부터의 어떤 영향력 그 자체를 보호해주면서 완벽한 거주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홍수 심판 이전에 인간의 수명은 900년대까지 올라가는 매우 긴 수명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북극과 남극, 추위와 더위 이런 기후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던 비도 내리지 않았던 때이기에 아주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죽지만 그 수명은 매우 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 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왜 중요합니까? 그때 하늘이 열려고 물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 공간 위에 물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지구를 보호하는 이 보호막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이 태양의 빛이라든지 이 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어 버려서 점점 이 지구는 위기 속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지고 이 지구의 상태가 매우 불안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의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재 지구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고 후에 노아의 홍수는 살펴보겠지만 일반 과학자들도 지구에 어떤 대격변이 있었으면 분명한 사실이죠. 이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단 한 번이냐, 거기에 시각의 차이지 대격변이 아니고는 이 지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공간 위의 물이 이런 덮개 효과를 발휘하였다. 그리고 이제 공간 아래의 물이 다음 주에 살펴볼 셋째 날에 한 곳으로 모이게 함으로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일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물을 나누어서 이 공간, 곧 하늘을 창조하신 것에 초점을 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늘이 열리다라는 설교의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 곧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대기권을 창조하심으로 의도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시편 8편 1편 1절 19편 1절의 말씀을 연이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가진 하나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영광과 위엄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을 창조하심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하늘을 보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것처럼 광명체를 만들어서 이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 하늘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들어 놓으신 해와 달과 별들 이 대기권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이것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무한한 우주를 하늘을 바라보며 그게 하늘이 전부가 아니라 우주로 향한다는 걸 깨달게 되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우주의 광대한 규모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으뜸이라고 하는 태양계 중심인 태양조차도 사실은 극히 평범한 별일 뿐이죠.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속한 은하에는 천억 개의 별이 있는 약 천억 개의 그냥 은하 중 하나예요. 천억 개의 은하 중 하나인데 그 은하 하나는 또 천억 개 이상의 별이 있는 거예요. 수치로 하면 10일 자승의 은하가 있고 그 은하들이 각각 10의 11 자승의 별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주에는 10의 12, 22 자승의 별이 있다. 10의 22 자승은 어떤 몇 개냐 하면 요즘 유행하는 그런 챗 GPT나 그런 바드나 그런 AI에 물어보면 다 답변해 줄 겁니다. 저도 쳐보니까 계산이 쫙 나오더라고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0의 몇 자승 정도가 아마 바다의 모래 정도라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 무한한 우주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무한한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 작은 별 중에 하나인 지구에 존재하는 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왜소해 보이고 작아 보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이 무한한 우주 가운데 너는 이 우주를 너희를 위해서 창조한 것이고 너희가 무한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 무한한 우주를 보면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우주가 정지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이 행성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 요즘 과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인 것은 소위 빅뱅, 거대한 폭발을 통해서 이게 우주가 형성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자체가 폭발이란 단어는 뭔가 무질서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뭐가 폭발했다 그러면 무질서하게 파편이 튀어야 되는 건데 폭발을 했는데 더 질서로 나간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 폭발을 통해 우주가 형성되었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폭발 이전에 우주는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뭔가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면 폭발할 거는 생겨나야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한한 우주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어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폭발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래야죠. 진화론은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창조를 믿지 않기에 창조를 부정하려고 많은 실험을 하지만 결국은 아주 오래오래오랜 시간을 다 갖다 붙이면서 피하는 거예요. 이건 도피, 이스케이프 메커니즘입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TV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하나에 어떤 미국의 외국의 저명한 학교의 과학자가 나와서 운석에 대해서 설명하는 다큐멘터리였어요. 지구에 이게 운석이 가끔 떨어지는데 그 운석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운석에 비밀이 있다는, 우주에 비밀이 있고 지구의 탄생에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운석에서 이 단백질 요소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런 걸 쫙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의 결론은 이 운석에 있는 단백질로부터 이 지구의 생명체가 시작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반박을 안 했기에 TV에 나왔겠죠. 나는 그 운석에서 제가 나왔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에 그 운석이 이 우주에서 지구에 떨어졌는데 그 단백질에서 뭔가 벌레 같은 게 꼬물꼬물꼬물 나와가지고 그게 더 커지고 커지고 커져가지고 이렇게 지구에 완벽히 조화로운 생명체가 번성하게 되었다고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지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어요. 운석에 단백질 찌꺼기가 있다는 것이 곧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떨어진 운석체에 벌레가 붙어가지고 죽은 단백질 찌꺼기인 줄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끼어든 설명은 뭐냐면 아주 오랜 시간이라 그러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지 사람들이 담아 넘어가요. 아주 오래오랜 시간이라는 걸 덮이면 아 그때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가 있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6일간의 창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질서 있는 창조. 원래부터 복잡하지만 질서 있는 조화로운 설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늘을 창조하셨습니까? 또한 우리 인간들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일깨우시기 위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하늘이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이 알기 시작하면서 문명이 발전하죠.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상상력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또 상상력이 없으면 문명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은 원시사회가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것은 문명의 발전, 문화의 발전까지 창조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늘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인류의 과학 문명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발명이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망원경이죠. 망원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걸 실제 크기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해준 거예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며 아, 별이 점처럼 떠 있네. 근데 점의 크기가 아니라 망원경을 보니 지구보다 몇십 배 큰 별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망원경의 발견.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상상하고 창조력을 발휘하고 지금도 이 지구상의 역사의 가장 첨단 산업 중에 하나는 이 하늘을 올라가는 우주산업 아닙니까? 이 지구를 떠나서 다른 옥성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저 하늘에 발버둥 치고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아마 모든 나라들이 가장 많은 예산 일부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창조력이에요.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선을 왜 만드냐 비판하지 않으실 겁니다. 만들어봐라. 이제 만들어 가보면 이 우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달 여행을 최초로 한 때 1968년 크리스마스 이브이죠. 그때 지구를 떠나 달 주변을 맴돌면서 달을 관찰하던 과학자들이 지구에 처음으로 보낸 교신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우주비행사들이 지구의 첫 번째 교신을 한 것,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달에 가보니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며 그 달 근처에서 지구를 바라보니 그 지구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정말 이 지구가 얼마나 축복된 행성인가, 그것을 고백한 것이 최초의 교신이었다고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 대기권 하늘을 창조하심으로 계획하신 것은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영양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어릴 때 자라면서 언젠가 한번은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왜 하늘은 파랄까? 하늘이 파랗잖아요. 구름은 왜 생기지? 그럼 해결이 되는데 하늘이 왜 파랄까? 그런 질문을 부모에게만, 그런 쓸데없는 질문 가지고 공부나 해, 이런 사람, 이런 부모님으로 심각한 분이죠. 하늘이 왜 파랄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저 높은 구름에 올라가면 온통 검은데 왜 이 지구의 땅에서 보면 하늘은 왜 파랄까? 날씨가 좀, 왜 하늘은 더 짙은 파란색일까? 공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 때문에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저 파랗게 보이는 만 보이는 그 대기권 하늘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기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살아갑니다. 순수한 건조한 상태의 대기 상태는 질소가 78%랍니다. 산소가 21%, 기타 1%의 아주 일정한 비율로 대기권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것이 깨질 때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거나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지상 80km까지는 이러한 분포가 아주 일정히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비가 쏟아지고 나면 이 식물들이 힘을 얻죠. 파란 잎들이 일어나며 막 생기를 얻는데, 저는 처음에 물을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물만 맞아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기 중에 떠 있는 질소, 이 질소가 이 물, 비가 내리면서 영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식물에. 그 식물들은 그런 질소와 같은 것을 먹고 산소를 내고 이런 작용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그래서 비가 내린 후에 숲에 들어가면 그 신선한 그 공기가 우리를 새롭게 하죠. 그리고 그 식물들은 이 대기권 하늘에 있는 이 질소를 영양분으로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씨가 궂을 때 번개가 치면 저런 번개가 왜 있지? 천둥, 번개 우리 모두 싫어하지 않습니까? 번개 치면 막 좋은 분 있어요? 번개 치면 다 사람 싫어하는데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번개가 이 지구상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특식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 번개가 치면 열이 나기 때문에 이 질소와 이 열과 이런 비가 함께 혼합이 되면 이 식물들에게는 일종의 특별 영양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욥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6장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번개의 빛으로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 말씀입니까? 막 번개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특식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운석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공기층이 없으면 운석으로 인한 지구 얼마나 피해가 있고 심지어 이제 비가 떨어질 때도 이 공기층이 없으면 이 빗방울이 발로 뚫을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톡톡톡톡 떨어지는 빗방울도 계속 물이 떨어지면 바위가 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기층에 저항이 없이 그냥 떨어지면 우리는 빗방울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비를 자연스럽게 맞는 것도 이 공기층이 있기 때문이다. 이 대기의 조성, 이 공간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창조하심으로 이 공간, 곧 대기권 하늘이 곧 피조물들의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하는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기의 조성 또한 진화론의 큰 딜레마가 될 거예요. 진화론은 생명체가 막 하나의 기원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 종류로 막 번성하고 되는데 대기권에 대해서 진화론에 설명하고 있는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대기도 이 여러 요소들이 작은 요소에 시작해서 막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대기권은 원래 그랬는데 생물만 변화된다? 어떻게 같은 환경에 있는데 생명체만 계속 변이가 일어납니까? 이 대기의 조성 또한 하나님의 창조를 원래부터 하나님의 질서 있게 그 공기에 있는 기체의 구성 요소까지도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 합당한 설명인 겁니다. 다섯째 날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물속의 생물들과 하늘을 나는 생물들이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20절,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에서 날아다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온갖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온갖 날개 달린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강조되는 말씀은 종류대로, 물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이 창조되되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종의 기원에서 하나의 어떤 단세포적인 생물체가 일어나서 점점 다양한 종으로 이렇게 확대되며 번성하였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부터 종류가 다르게 창조되었다. 종류 안에서의 변이는 가능하겠죠.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 지구의 대격변 이후에 사람도 피부색,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하게 적응하면서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나 종류에서 종류로의 변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류대로 원래 창조되었기 때문에 같은 종 안에서의 변이 일어나지만 종류를 뛰어넘어 유인원이,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물고기가 새가 되는 일은 없다.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이 다섯째 날 보면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를 같은 날 창조하셨다는 것이 참 신비로웠어요. 생각해 보면 진화론을 보면은 항상 이 물과 이 육지는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변이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물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변이가 일어났는데 이 물과 하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종류 간의 변이가 일어날 수 없는 영역이죠. 어느 날 하늘을 나는 새가 저 바닷속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날개짓하며 땀 흘리며 날아다녀야 될까? 나도 저 넓은 물에 몸을 맡기고 유유히 다니고 싶다 그래서 다이빙을 했어요. 숨 막혀서 죽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새들이 있었고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어느 날 어느 새에 다이빙한 그 새에 허파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 물속에서 그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나타나 그때부터도 그럴 것인가. 뭔가 종과 종에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나는 왜 물에만 물만 먹고 살지 나도 하늘을 날고 싶다 그래서 펄쩍펄쩍 뛰어다 그러나 계속 물속에 떨어져. 어느 날 갑자기 계속 뛰어오르는 새 가운데 어느새 갑자기 오른쪽 날개가 팍 펼치기 시작했어. 그래서 하늘을 날기 시작한 것일까? 물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는 도저히 양립될 수 없는 종과 종을 뛰어넘을 수 없는 아주 오랜 세월이 들어가 대입해도 될 수 없는 별도의 종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 다섯째 날 그 많은 종류 가운데 이 물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이 종류 간의 변이를 설명해 주신 화석의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인 화석의 증거는 오히려 창조를 증명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점점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복잡하고 원래 신비롭고 원래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세상이 하나님의 완전한 설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발견해 갈 뿐이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누심과 만드심을 통하여 만물을 특별히 이 지구의 환경을 존재케 하심으로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를 달아다니며 우리가 거할 또 다른 행성이 있는가 많은 이들은 탐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인간에게 주신 것 그것은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피조물된 인간의 도리를 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지난주에도 불었는데 우리가 2절과 3절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사랑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생
저 아침에와 저녁으로
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완전하신 능력으로 창조된 이 세상 속에 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며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인간이 주인된 세상,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감정이 기준이 되는 세상을 만들려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